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로 우리 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 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열두 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자, 이 7장은 스데반이 여러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하면서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설교해 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 사도행전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라는 것을 같이 한번 살펴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적과 표적이라고 얘기해야 되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납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일에 대해서 해석해주는 말씀이 증거가 되죠. 설교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쭉 설명해주는 설교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흥황하여 가더라. 교회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된단 말이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은 다음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바로 앞에 보면 6장 5장 마지막 봅시다. 5장 12절부터 보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11절에서 끝나고 12절에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다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렇게 난 다음에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기 안에서 사도들이 이제 일어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이제 핍박을 받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도들이 옥에 갇히는 사건이 5장에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6장에 가서 6장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집사들이 세워집니다. 일곱 집사. 집사 일곱 명이 세워지는 거죠. 그게 6장 처음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교회가 누구예요? 아틀란타 남북 교회. 이 지교회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라 그랬죠.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자라가고 있는가? 다르게 얘기하면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나가는가? 요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얘기했던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잖아요. 우리 개인적으로 있을 때도 한 사건이 있을 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가를 우리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통해서 계속 그 일에만 몰두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성도로서 누려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보기보다 근심과 걱정이 더 많아져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완전히 임했죠. 이미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아직 아닌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갈등 안에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다르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2002년 월드컵 기억하세요? 대한민국 외쳤던 그 2002년의 그 4강의 기억들을 축구 경기를 본다고 해보세요. 그 경기를. 그 처음에 뭐 폴란드 경기라든지 뭐 16강에서 이탈리아전을 이겼던 경기라든지 그걸 보면서 이길까 말까 조마조마하면서 지금 경기를 보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때 그랬지. 우리가 그거 보면서 야 이제 조금 있으면 골 넣을 거야. 그거 기대하면서 보잖아요. 그렇죠? 재방송 경기를 보는 게 대부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이미 이루어진 인생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따놓은 승리를 가진 인생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갖는 거예요? 조마조마하지 않고 이제 이루어진 것을 내가 경험하는구나라는 기쁨과 조금 지금은 1대0 지고 있지만 곧 이기게 될 거야라는 그 기쁨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인생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시란 말이죠. 우리에게는 계시록에서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완전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지금 이루어진 것도 있단 말이죠. 그 이루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해 주세요? 네? 오순절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계속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집사가 7명이 손질이 되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제 이 집사 7명 중에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제 6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이거 뭐가 나왔어요? 사건 이제 기사와 표적이 나오잖아요. 이 기사와 기적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기적은 누구나 다 경험하잖아요. 병자가 일어나는 누구나 다 보죠. 하지만 그것이 사람이 일어난 것만 보면 그건 기적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뭘 봐야 되죠? 표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은 표적이란 말이죠. 그 표적을 이제 말씀으로 그렇게 일어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스데반을 보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과 논쟁을 하게 됩니다. 논쟁을 하는데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논쟁하는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이기지를 못해요. 방법을 쓰는 거죠.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스데반을 고소합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욕했다. 모욕죄를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고소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잡혀가죠. 공회에서 신문을 받고 15절을 가보세요. 신문을 받게 되는데 신문을 받고 마지막에서 이제 공회 사람들 앉아서 6장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누구의 얼굴과 같아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대요. 천사의 얼굴을 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천사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거룩하고 하나님께 수종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스데반이 훌륭해 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훌륭해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스데반의 결국을 아세요? 돌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스데반처럼 이렇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와 표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핍박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생 가운데 확장되어 갖고 우리는 기쁘고 좋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 좋아한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놔둘까요? 안 놔둘까요? 안 놔둬요.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스데반처럼 돌을 던진단 말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하고 간구할 때 뭐라 그래요? 주여 나의 이 어려움을 왜 안 돌아보십니까? 좀 힘든 거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적과 표적이 필요한 순간이 언제예요? 스데반의 인생에서 보세요. 스데반의 기적과 표적을 행했어요. 스데반에게 있어서 가장 기적과 표적이 필요한 때가 언제예요? 돌 맞아 죽는 순간 아닌가요? 모든 사람이 돌을 던지는데 그 돌이 스데반 앞에서 갑자기 딱 섰더라. 그래서 스데반이 그 길을 유유히 걸어 나왔더라. 사람들이 우와, 이거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확 해결해 주시면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우리가 그렇게 가냔 말이죠. 우리는 기적과 표적이 있으면 다 아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은 하지만 내가 그래도 뭔가 하나님께 이것을 받아낼 조건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항상 우리 쪽으로 해석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아요. 물론 스데반이 그렇게 생각할까 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인생이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 구속의 역사에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이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인생과 오버랩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7장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인물인데 컨닝을 해보세요. 7장 맨 마지막에 누가 나와요? 아, 8장 1절이군요. 8장 1절. 7장에 그렇게 죽고 난 다음에 8장 1절 뭐라 그러죠? 누가 등장하죠?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이란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사울이 누구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거든요. 바울이 등장해요. 자, 보세요. 스데반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기 바로 직전에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봤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보통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그런데 스데반이 기도할 때 내가 보좌에 서신 주님을 본다 그래요. 예수님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마음이 급하셨던 것 같아요.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다른 사람의 표현이에요. 스데반을 맞을 준비를 하셨다. 그걸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보좌에 서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이 스데반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도움을 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죽었단 말이죠. 기적과 표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인생은 죽었어요. 죽음으로 끝나지만 이제 사울이 등장하면서 사울은 반대로 죽어야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스데반은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순교를 할 수 있는 순간이 있었어요. 갈라디아에서 보면 아라비아 왕이 자기를 잡으러 왔을 때 내가 그 성에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갔대요. 순교가 멋있습니까? 도망가는 게 멋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게 멋있어요? 1번 순교, 2번 도망.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떤 게 더 멋있어 보이세요? 그런 함정에 빠지는 질문에는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표정이에요. 1번? 2번? 아, 뭐가 됐든지 간에 둘 다 맞아요. 스데반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는 삶이었고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에요. 스데반에게 있어서는 그때 죽는 것이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고 옳게 여겼던 사울의 인생 가운데서 사울이 이제 새롭게 등장하면서 바울이 등장하면서 그의 인생에서는 이제 복음이 어떻게 온 세계로 전파되어 가는가를 보여주는 그 부분이 등장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순교는 좋은 거고 도망가는 건 나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절망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내가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면 그것은 감사한 것이고,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고개를 돌려야 되나 힘들어하고 어려운 순간에서 기도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도망을 갔다고 해서 그것을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심하게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잘한 거고 바울은 도망가는 건 나쁜 거다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둘 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더라라는 거 하면 교회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얘기해요. 생각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교회 사람들을 많이 전도할 수도 있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그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히 더 많을 거 아닙니까?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오히려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일당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 명이 있어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가 백성다운 모습으로 자라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자라가고 있는 거죠 말이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바울처럼 도망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아닌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반면에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순간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죠. 이래서 내가 내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세요. 그렇게 천사의 얼굴을 한 스데반이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 것이 7장의 내용입니다. 7장 맨 처음에 나온 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을 하죠. 아브라함이 어디서 살았어요? 원래 갈대아 우르라는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것을 아셔서 부르셨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어떠한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이 얘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은 어떠한 우리의 조건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계속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계속 배우던 도르트 신조 그 첫 번째 교리가 뭐예요? 무조건적 선택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겐 조건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걸 오해했던 알미니우스를 따르던 알미니안들은 그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다섯 번째 오류에서 이 선택과 유기라는 교리에 대해서 다섯 번째 오류를 지적하는 것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선택은 나중에 그 사람이 믿을 것과 하나님을 믿을 것과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킬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걸 예지 예정이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고 도르트 신조가 이제 계속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의 조건이 있질 않단 말이죠. 우리에게 조건이 있다면 뭐예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조건이 없어요. 선택하신 것은 그냥 선택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선택에는 두 번째 목적이 있는 선택이에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냥 너는 있어라 내가 선택했다가 아니라 갈 곳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갈 곳이 어디였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가나안으로 가야 됐어요. 가나안으로 가야 됐는데 가나안에 가지 않고 어디서 먼저 거주했나요? 하란이라는 동네에서 거주했어요. 옛날 나중에 요셉이 아니 야곱이 도망갔던 땅이잖아요. 자기 삼촌이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갔어요. 가족들이 거기서 살았으니까. 아브라함이 거기 있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75세 때 거기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오게 되는 거거든요. 하란에 거주하다가 이제 가나안으로 왔어요.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오면 하나님께서 내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으면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땅이라는 것은 앞으로 신약에서 있을 내용을 구약은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그 약속의 땅으로 왔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을 하나도 소유하지 않고 나그네로 살았어요. 나그네로 살면서 그 땅은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네 후손들이 이제 종으로 애굽이란 다른 나라 가서 살게 될 것이고 거기서 400년을 거주하고 그 땅에서 내가 건져낼 것이다.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었을 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만나시죠. 그리고 내가 이 뭇별들과 같이 내가 너를 이 너의 자손을 이 뭇별들과 같이 만들어주겠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러면 그랬더니 내가 너의 그 상속자가 될 것이다. 내가 너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아니 나에게는 지금 아들도 없고 잔저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엘리에셀 뿐입니다. 엘리에셀이 나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다. 네 몸에서 나온 씨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그 당시에 있었던 동방에 그 근동에 있었던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이었던 어떤 식으로는 고기를 쪼갭니다. 양쪽 고기를 쪼개고 언약을 체결하고 언약 당사자가 두 그릇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요. 그 얘기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깬 사람이 이 고기가 쪼개지던 것처럼 쪼개져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고개를 쪼개놓으라 그래요. 그런데 그 쪼갠 고기 사이를 뭐만 지나가요? 하나님만 지나가시거든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어기면 누가 죽겠다? 하나님이 죽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어겼나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어겼죠. 그렇게 약속하고 나서 바로 창세기 16장에 가서 뭐가 나오냐면 누가 나와요? 이스마엘을 만든단 말이에요. 16장에서. 누가 어긴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겼죠. 그럼 누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죽으시는 것을 나오는 거죠. 그 약속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약속을 어긴 것, 그 이스마엘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나온 것. 자, 그 약속을 하는 것이 이제 17장에서 이삭을 주는 거예요. 이삭이 잉태되기 전에 17장 처음에, 창세기 17장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할례를 행하라고 얘기하거든요. 할례는 생식기 표피를 잘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네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너는 죽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 이삭이 우리 힘으로 나온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7장에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약속이 이루어지느냐. 그 얘기를 스데반이 쭉 얘기를 하면서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쭉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보여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이방인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하늘에 오르셨다. 이 얘기, 이 설명을 쭉 하는 거죠. 구약을 이것처럼 이 7장에 있는 내용처럼 잘 설명해 준 적이, 책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랬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하면 사람들이 감동받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질 않죠.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을 돌을 던져서 죽이게 됩니다.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돌 던질 때 스데반을 탁 돌을 비껴가게 하거나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러신단 말이에요. 사실 이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는 것은 불법이에요. 불법. 그 당시의 법으로는. 왜? 예수님도 돌을 맞아 죽을 수 있는 할 뻔했던 기억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돌을 던져 죽이고 싶었었죠. 그런데 안 죽였어요. 왜?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죽여야 되니까. 정상적인 방법이 뭔데요? 로마의 법에 의해서 사형 언도를 받아서 죽어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럴 틈도 없이 스데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겠죠,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 스데반을 우리가 이 스데반 사건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구속의 역사 속 안에서 이 구속사라고 얘기하는 것 안에서 그의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죠.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스데반이 순교했다고 해서 순교만 잘한 것이고 바울은 도망갔다고 해서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 사도행전 1장 8절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된단 말이죠. 우리는 뭘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잘못하면 하나님께 내가 고개를 숙인다고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역전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일, 내가 한 일 때문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제일 잘, 저는 잘 설명해 준 것이 아마 바울이 로마서인 것 같아요. 로마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6장인데 로마서 6장 1절부터 제가 볼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알았어요. 아, 이거구나. 은혜가 이런 거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시는구나.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 생각이 반드시 든단 말이에요. 아니, 뭐 도망가도 되고 죽어도 되고 어떤 상황에 놓여도 다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면 뭐 어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어떻게 돼요?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우리 죄에 대하여 죽었단 말이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알기 위하여, 그 뜻을 알기 위해 계속 살아간단 말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재방송 보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 영원한 그 승리의 기쁨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죠.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우리가 죽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므로라.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 말이죠.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자, 11절. 11절이 중요한데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저는 이 말이 참 가슴에 와닿아요. 우리 상황이 어떤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여길지어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는 내가 한 것에 목숨을 걸어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것, 내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으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주저앉고 싶어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그런 사람으로 여기고 살란 말이에요. 여기고. 여러분이 한 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부활한 그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대요. 말이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조금 더 생각되지 않는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았대요. 왜? 그리스도를 바라봤으니까. 우리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함께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나가요. 그 방법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냐? 얘기 드린 것처럼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를 않는단 말이죠. 가끔씩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가 성실하게 살면 세상에도 성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정직하게 살면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너만 잘났냐? 핍박할 수도 있어요. 그 잘되고 핍박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답은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를 여러분들이 항상 점검해 보시란 말이죠. 그것이 뭐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확장되어 가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스데반의 죽음을 처음에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갔던 그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요, 여러분의 인생은 그 다메섹 도상이 어딥니까? 완전히 바뀌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아니, 그 인생 그때서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태초부터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이때까지 끌어오시고 있는가를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이고 내 모든 것을 드려 주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라는 것을 다짐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예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함께 이 삶을 살아가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다운 이렇게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께 공로로 이런 대접을 받을 조건이 우리에게 있어서가 아닙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인생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나타날 때마다 기쁨으로 여기며 감사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앞에 나타나는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내가 내 삶에서 경험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기쁘고 즐거운 일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나누는 그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